예, 사무엘기 하고 있죠. 본문으로 들어갔고 계약의 교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의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제가 이 계약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 지난 시간에 그 이교도들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마술적으로 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뭐 그 고대 시대 판관기 줄이면 판관기 당시에 이 전투라는 것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전투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신의 전투 그 신과 신의 대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투 현장에 자신들이 믿는 신을 끌고 나가서 그 앞에 세워두고 자신들이 싸우지만 결국 신이 싸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힘을 그 신의 힘을 빌어서 그 전투에서도 이기고자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러한 이교도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술적인 종교적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에게도 적용을 해서 하느님의 신성을 훼손했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그에 대한 벌을 받은 것이 이제 계약의 궤를 뺏긴 사건이 된다라는 게 신명기 신학의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투나 근데 우리도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뭐 어떤 전투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경기가 있을 때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고 막 이렇게 하느님한테 빌잖아요. 우리 팀 이기게 해달라고. 그게 잘못된 것이냐. 뭐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결국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를 들더라도 그 프랑스와 영국의 백년 전쟁 때에 잔다르크라는 그 여인이 나타나서 하느님 이름을 앞에 세우고 그 프랑스 군대의 사기를 북돋워서 거의 다 먹힌 프랑스 땅이 영국에 거의 다 먹혀 있다가 그 전세를 완전히 역전해서 다시 그 땅을 회복해 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보면 또 하느님이 그런 또 전쟁터에서 그 당신을 그 백성들 앞에 세우시는 모습을 교회 역사 또 한나라 역사 안에서 보여주신 걸 보면 또 전투에서 자신이 믿는 신을 앞에 세우는 것은 본능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위기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주 촉박한 순간에 자신을 믿는 하느님에게 어떤 것을 빈다, 염원한다는 것은 어떤 믿는 사람에게는 또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꼭 이교신앙이다, 이단적이다, 마술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신명기 신학이 다 맞는 건 아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장에서 6장 계약의 궤가 필리스티아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또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 계약의 궤를 뺏긴 사건은 사무엘기 상권에서 초반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계약의 궤를 뺏겼다. 이 이야기를 어떤 다각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신학자들의 관점, 또 뭐 저의 관점, 또 어떤 역사적인 관점, 또 뭐 사실적인 관점 이걸 모두 다 섞어서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고 저런 쪽으로 볼 수 있다라는 다방면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서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계약의 궤를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빼앗기고 그 필리스티아인들은 궤를 자신들의 지역으로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신전 어느 한 곳에 둡니다. 더러운 곳에 둔 거죠. 신명기 신학자들이 보기에 그 이단의 이방인들의 신전에 계약의 궤를 처박아 둔 겁니다. 5장 1절에서 2절 보면 필리스티아인들은 하느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벤 에제르에서 아스도스로 옮겼다. 그런 다음에 필리스티아인들은 하느님의 궤를 들어 다곤의 신전으로 가져다가 다곤 곁에 세워두었다라고 합니다. 다곤은 필리스티아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이죠. 이제 진짜 하느님이 우상, 가짜 신 다곤을 치는 장면이 사무엘기 상권에서 나옵니다. 5장 4절에서 그들이 다음 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또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주님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다곤은 몸통만 남아있을 뿐 머리와 두 손이 잘려서 문지방 위에 널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가짜 신에 대한 신학을 지혜서, 지혜문 뭐 여러 군데 볼 수 있지만 지혜서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지혜서에서 13장 10절, 18절에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 없는 것들의 희망을 거는 자들도 불쌍하다. 그들은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 솜씨 좋게 다듬어진 금과 은, 동물들의 상, 또 옛적에 어떤 손이 다듬어 놓았다는 쓸모없는 돌을 신이라고 부른다. 죽은 것에 대고 예명을 위하여 청원한다. 무능하게 짝이 없는 것에 대고 도움을 탄원하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대고 여행을 위하여, 또 생계와 일과 생업의 성공을 위하여 손의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에 대고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수도 나와 있지만 특별히 이런 그 우상, 이방신은 가짜다라는 관점이 이사야서 제2이사야, 이사야서가 한 60장까지 되는데 그걸 갖다가 세 등분으로 이 성서신학자들이 나누는데, 그 중에서 중간책 두 번째 이사야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2이사야는 바빌론 유배 시기에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신학적인 바탕에서 다곤신을 그저 나무 덩어리나 또 돌뭉치로 여기는 모습이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는데, 이거는 사무엘기 상권 시대의 신학이 아니라 바빌론 유배 때의 신학입니다. 사무엘기 상권 때의 신학은 여전히 하느님을, 다른 이방신들도 있는 겁니다. 다른 이방신을 이런 생명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방신도 신입니다. 그러고는 하느님도 신이죠. 그 많은 신들 중에 우리가 하느님을 섬긴다라는 것이지, 하느님만 신이시고 다른 이방신들은 나무덩어리, 돌덩어리다라는 이런 유일신적 관점은 이제 유배 시기 중간부터 이제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배 시기 때 형성된 유일신 사상이 사무엘기 상권에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억을 잘 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린, 뭐 제가 몇 번 얘기는 계속 드립니다만 헷갈릴 수 있는 게, 아니 그러면 뭐 이런 십자가나 또 성모상도 돌이나 또 나무나 또 뭐 이런 뭐 석고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놓여 있는, 어쨌든 그 그냥 물질이 아닌가, 그게 우상 숭배 아닌가, 이제 개신교의 관점인 거죠. 하지만 이 구약에서 말하는 우상에 대한 관점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그 성상에 대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묵주라든지 어떤 성물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의 이런 뭐 다곤이라든지 뭐 이런 우상들은 그 자체가 신인 겁니다. 그 나무 자체가 신인 거죠. 예. 훼손이 되면 큰 벌을 받는 거죠. 예. 그 나무, 그 돌, 그 자체가 하느님인 겁니다. 신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형상에 영이 깃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작을 하고 보통 분당시 신부한테 갖고 와서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통해서 그 하느님의 영이 거기 깃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 형상이 파괴되고 나면 영은 다시 하느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 범신론이랑 만유제신론, 한글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게 그 자연 안에 그 호랑이도 신이고, 뭐 곰도 신이고, 뭐 그런 게 이제 범신론이, 태양도 신이죠. 태양신이시고, 달신이시고, 달이신이죠. 달 자체가 신, 태양 자체가 신, 호랑이 자체가 신이 되는 반면에, 만유제신론이라는 것은 호랑이 안에도 하느님의 영이 깃들어 있고, 내, 저 사람의 몸 안에도 하느님의 영이 깃들어 있고, 저분이 왕이기 때문에 신이시고, 예, 저 곰이 힘이 세기 때문에 신이시고 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 안에, 인간의 모상 안에 깃들어 있는 하느님의 영과 어떤 의미에서는 뭐 비슷한 거죠.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성모상, 이를테면 성모상이나 십자가를 축성을 받아서 우리가 그걸 갖다 모시는 이유, 거기 있는 거죠. 하느님의 영이 깃들어서 이제 그걸 성상으로서 우리가 모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하고, 그게 이제 모양이 훼손되고 나면 그 영이 온전히 하느님께 돌아갔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신론과 이 만유제신론, 또 구약에서 말하는 그 우상과 우리가 그 신앙생활할 때 사용하는 성상과 성물들은 전혀 완전히 다른 개념임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방신 이렇게 손발을 잘라서 쓰러뜨릴 힘이 있으시면, 그런 하느님이라면 그 전에 필리스티아인들에게 계약의 궤가 탈취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단순한 질문도 해볼 수가 있죠. 일단 아마도 이러한 이방민족과의 전투 중에 계약의 궤를 탈취당한 경험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지 신명기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신명기 신학자들의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빼앗겼습니다. 일단은 사실로서 빼앗겼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그 사건을 두고 이 사건을 해석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탈취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하느님의 개입으로 그려보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예, 그래서 여튼 근본적인 고민은 하느님의 무능함과 또 하느님의 전능함이 이야기 안에서 공존하고 있죠. 겉으로 볼 때는 계약을 빼앗겼을 때는 하느님 되게 무능해 보이시고 다곤신을 그렇게 치는 걸 보면 하느님이 전능해 보이시는 그런 역설적인 두 가지가 같이 할 수 없지만 그 두 가지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어쨌든 문제는 하느님을 앞세웠는데도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뭐 인간의 무능함으로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이것도 하느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일부러 잡혀가셨다는 거죠. 선택적으로. 그래서 다곤신을 쓰러뜨려가지고 다시 당신의 선택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부정과 부패, 그러니까 지도층의 부정과 부패가 이 전투의 패배의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하느님은 당신이 개입을 원하실 때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개입에는 하느님의 원칙이 존재하겠지만 그 원칙을 그 순간순간 인간이 다 알 수는 없죠.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는 와우 계약에까지 모셔왔는데 졌다 이런 이제 고랬는데 그 순간만큼은 되게 혼란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때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부패해서 하느님이 그에 대한 벌을 갖다가 당신 자신을 통해서 주셨구나. 그래서 그 원칙 안에서 하느님을 믿는 인간은 하느님을 따를 때는 이렇게 성공하지만 승리하지만 따르지 않을 때는 패배할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신명기 신학 상선벌학의 신학에 맞추어서 이 이야기를 재구성 신학적으로 자신들의 영성으로 재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순간에 어떤 상황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봐야 되는 차분함이 또 신앙 안에서도 필요하다. 막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해서 막 그것 자체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어려움이 나를 어디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지 내가 이걸 이겨나갈 때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갖다 잘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 사무엘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아프지만 그 아픔이 나를 더 깊이는 신앙으로 끌고 있는 경우들은 신앙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지금 아프다고 너무 막 조급해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 또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하나님은 불법으로 그래서 당신의 궤를 점유하고 있던 필리스티아인들을 치시고 그리고 그들이 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겨주는 자기들 손으로 이거 우리가 못 모시고 있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주잖아요. 저주받을까봐.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와서도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 번 더 칩니다. 6장 19절이 20절. 그런데 주님께서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치셨다. 그 백성 가운데서 70명과 5만 명을 치신 것이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토록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애도하였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느님이신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나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분을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할까 하고 의논하였다. 그러니까 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궤를 직접 만지고 움직이고 하는 것은 선별된 레위인 이외에는 금지된 일이었기에 자이든 타이든 그것을 어겼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의 관점이죠.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돌아오시겠다고 돌아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자비로우신 하느님이라면서 전혀 자비로운 구석이 없어 보이는 상황. 하지만 지금 이 사건도 오롯이 구약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관점에서 그것이 좋으니 싫으니 한다면 사실 답이 없는 이야기고요. 벳세메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거룩하신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이 구약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신약에서는 지극한 사랑, 지극한 선한 선함, 지극한 자비로움이 거룩한 것과 연결이 되지만 여기서는 뭇 인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하느님의 절대성을 거룩함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가 더 크면 클수록 더 거룩해지는 거죠. 인간과 신 사이의 괴리감이 더 크면 클수록 거룩하다라는 아주 보수적인 관점이 되겠죠. 그렇게 구약은 구분의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너와 나를 구분하기 위한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족과 자기 민족을 구분했죠. 모세오경 때 계속 구분했는데 그리고 그러면 자기 민족들은 똑같은가? 십계명에서는 구분이 없었는데 결국 자기 민족 안에서 다시 하느님께 가까이 있는 그룹, 사제들, 레위인들과 그렇지 못한 그룹으로 다시금 구분되게 되고 신약에서도 그 이름, 파리사이라는 이름이 뭐 이렇게 해석해보면 선별된 자, 구별된 자, 일반 백성과는 다른 우리는 선별된 그들 안에서도 또 한 번 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구약은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되고 완성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느님의 법이라는 것은 너와 나를 구분하기 위해서 둘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너와 나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이런 의미에서 하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